책 읽기 20분입니다. 복지국가의 정착을 읽고 있습니다. 앞서 제 1장에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진 제 1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 전체의 요지가 다 설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제 이 책을 그만 읽어도 되겠지만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이 책을 읽어보기로 하였기 때문에 제2장을 읽겠습니다. 제2장은 제2장의 마지막 페이지 93페이지를 보면 미국과 유럽이 보이는 이러한 정책적 입장의 차이는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현대 복지국가가 막 발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미국은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해 훨씬 더 제한적인 개입주의적 입장을 고수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 이 책의 남은 부분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문제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현대 복지국가가 막 발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미국은 유럽에 비해서 소득 재분배 정책을 덜 했다는 얘기죠. 더 제한적인 개입주의니까 개입을 제한하는 입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소득 재분배 정책이 유럽과 미국 이 두 지역을 비교해 볼 때 미국이 유럽에 비해서 훨씬 적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 주제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소득 재분배 정책이 적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그런데 이제 저자들은 그것을 이제 다루기에 앞서 실제로 그러한가?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정책적 입장의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제2장에서 살펴봅니다. 그게 미국과 유럽의 소득 재분배 자료. 자료를 살펴보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도표와 그래프가 이제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득 재분배, 저는 이 지점에서 명백하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이 자료들을 보면 미국과 유럽이 정책적 입장 차이, 즉 소득 재분배에 관한 정책적 입장 차이가 분명하다 하는 것이 이 자료로서 증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표를 분석하고 그리고 저 그래프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소득 재분배 정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떤 영역에서 이것을 소득 어떤 영역의 정책들이 소득 재분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냐 이것을 살펴보는데 제2장을 읽는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 정책이 뭐냐? 소득 재분배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뭐 여기 누진세 뭐 이런 거 생각하고 그다음에 연금제도 그리고 건강보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득 재분배 정책에 해당하는 정책들이 무엇인지 제2장을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은 제2장을 읽겠습니다. 제2장을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49페이지에 보면요. 정부 예산의 지출 측면을 보여주는 거시경제 변수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몇몇 제도들을 검토하고 관련 법규와 규제 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거시경제 변수화 이거 하나만 보고요. 그다음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몇몇 제도들 이런 것들 소득 재분배 정책이라고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겠죠. 이제 정부 지출 거시자료 보면은 거시자료를 보면 정부 규모를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 사회 프로 이 책의 53페이지를 보면은 51페이지를 보면요. 일반 정부 지출의 구성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상품 및 서비스가 있고 임금 및 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 사회복지, 급여 및 기타 이전 지출, 총투자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53페이지면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지출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사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사회복지 정, 사회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정책에 좀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 보면은 유럽 전체가 25.5고 그 다음에 미국이 14.6이에요. 아, 그렇구나. 근데 노령장애 유족수당 있고 가족수당 있고 실업수당 및 노동시장 프로그램, 의료지출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회적 프로그램은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 가장 잘 나와 있는 게 이제 54페이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프인데 차이가 보조금 및 이전 소득에 대한 정부 지출 GDP 대비 비중 퍼센트 이렇게 돼 있는데 실선으로 돼 있는 게 유럽이고 그리고 점선으로 돼 있는 게 미국입니다. 아예 1870년 무렵이 이제 1870년 무렵이 처음에 오늘 얘기했던 현대 복지국가 막 발달하기 시작했을 때라고 할 수 있는데 19세기 말이죠. 그때가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공부문의 확대가 막 시작될 무렵에 해당합니다. 공공부문의 확대가 막 시작될 무렵부터 미국과 유럽은 매우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랬습니다. 차이가 큽니다. 1998년에 오면은 그 차이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와 70년대에 미국과 유럽 모두 복지국가가 팽창에 따라 절대적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그랬거든요. 70년대에 더 벌어지고 90년대 오면은 차이가 아주 뚜렷하게 확연하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큰 거시경제 지표로 봐도 이렇게 차이가 큰데 미시적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소득 보조 정책과 안전망 이걸 다루는 건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거 보면은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가족수당이 있고 그리고 56페이지 의료. 의료 이제 한국에서도 이 얘기 많이 하죠. 독일과 스웨덴의 공공의료 제도도 미국과 크게 다르다. 그랬습니다. 독일과 스웨덴의 공공의료 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를 무제한으로 지급한다. 반면 미국의 공공의료 제도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이드라는 두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밑에서 세체 줄여보면요. 56페이지. 직원들에게 보수 일부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많기는 하다. 이랬습니다. 최근에 아마존 같은 회사에서 이런 걸 제공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기업에서 따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업에. 국가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하지 않는 걸 이제 기업에서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가족수당 그리고 의료 그 다음에 질병 및 상해수당이 있습니다. 넘겨보면 장애수당이 있고 빈민구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금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우리도 이제 국민연금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연금제도. 그럼 연금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현재 취업 중인 젊은 사람들의 기여금으로 은퇴자 연금을 지급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61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이 나온 것처럼 공적연금제도는 노인층 사이의 불평등을 감소시킨 것을 명시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며 여러 연구들도 이러한 목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달성했는지를 기준으로 유럽 여러 나라의 공적연금제도를 평가한다. 아, 그렇죠. 공적연금제도라는 것은 노인층 사이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 그러니까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공적연금 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실 소위들 그런 식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부양을 하는 거죠. 한국의 그 노령층들이 빈부격차 굉장히 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점차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거의 되었고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이죠.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가에서 내세우는 한국에서 국가 침해, 국가 책임제 이런 것들 이거는 뭐 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문제이기도 하죠. 제 주변에도 제가 아는 사례만 해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제 또래의 사람들의 부모 그러니까 지금 80대가 넘어선 분들 그분들은 이 한반도에서 살아온 사람들 중에 최초 세대죠. 80 아주 많은 수의 사람들이 80대를 넘겨서 살고 있는 최초의 세대죠. 그러다 보니까 그 80대를 넘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앞선 세대들을 보고 학습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국가도 그것에 대비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란 말을 자주 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세대들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효도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효도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사실 50대 중반에 이런 사람이 그런 문제, 그러니까 자신의 부모가 지금 80대가 넘은 부모가 질병으로 치매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걸 또 돌봐야 하고 동시에 또 이제 20대 자녀들이 취업이 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 끼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질병으로 입원을 했던 병원에서도 그 이제 강원도 지방에 있는 좀 제법 규모가 큰 종합병원이었는데요. 그런 곳은 입원하거나 이제 내원하는 외래로 오는 환자들이 상당수가 이제 고령자들입니다. 그리고 저 전에 중증외상센터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도 제기된 바 있는데 암이나 이런 질병들은 사실 걸린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환자들에게는 마음 아픈 일이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아주 오래도록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질병이거든요. 그때도 그런 문제가 제기됐었죠. 중증외상센터보다는 훨씬 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세대들이죠. 80 아주 집단적으로 오랫동안 80을 넘게 사는 사람들의 수가 많고 또 그들을 부양해야 하는 50대들이 있고 또 50대는 20대 자녀들이 있고 지금 사실 세 개의 세대가 그러니까 3 generations 예, 이 세대가 이 문제에 걸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이 고비니까 지금 그 문제를 국가가 국리를 하고 그것에 맞춰서 최대한 해결을 해내지 않으면 이게 끊어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앞날 자체가 존립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진 개인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각설하고 노인 사람들의 소득 불평등, 이게 한국에서 가장 아주 심각한 문제고, 한데 노년의 소득 불평등을 결정하는 요인은 두 가지다. 67페이지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축적한 재산의 불평등이고 다른 하나는 연금 제도의 구조이다. 은퇴 후의 불평등은 소득이 있는 시기의 불평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돈 벌 때 불평등했으면 그게 이제 은퇴 후에 당연히 반영되겠죠. 연금 제도가 바로 그런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미국이 유럽에 비해서 소득 분배가 더 불평등하다. 이유는 두 가지죠. 미국에서는 그 노동하는 기간 동안에 축적한 재산 분배가 더 불평등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작다. 뭐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에 이제 하나 시사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것, 한국 사회가. 거의 뭐 OECD 국가의 최상위층으로 높죠. 그거는 뭐냐. 가난한 노인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거는 그냥 싹 벌어서 자식들 주고 끝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있고, 자신의 노동기간 동안 축적한 재산이 적고 또 소득이 불평등했다는 것. 그 다음에 공적연금 제도가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적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 환경이 있습니다. 노동시장 규제 76페이지 보면은 요즘에 이제 최저임금 이런 것을 둘러싼 문제가 공론화되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아무 말이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노동시장 규제라고 하는 건 이제 노동 유연화 이런 문제죠. 요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노동시장 규제는 내부자, 즉 대규모 산업 노조원들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오고, 내부자들보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보다 가난한 외부자들의 처지를 불리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노동시장 규제는 노동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소득을 재분배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작 그 혜택은 산업노조원이 아닌 사람들, 즉 노동인구 중 가장 가난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집단에게는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노조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노조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생각을 해야만 이게 이제 소득 재분배 정책이 제대로 된다고 하는 거죠. 80페이지에 보면 정부의 규제는 대체로 외부자보다는 내부자를 보호한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가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간의 소득 분배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분명하지 않다. 특히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통령을 선출하고 하는 이런 민주정 국가에서는 조직된 목소리를 내는 내부자들이 있고, 그들이 표를 이제 단합해서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규모 산업 노조원들 바깥에 있는 정말로 보호받아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정작 정치에 관심을 갖고 표를 또 모아서 줄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기 때문에 항상 그런 사람들 수가 더 늘어나기 쉽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정보가 모자라고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집단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참 민주정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정부가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규제에 관한 정치 경제학적 분석에 따르면 실제로 정부 규제의 혜택은 인구 중 가장 약자이거나 가장 가난한 집단이 아니라 보통 과잉 보호되는 소수 집단에게 돌아간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옵니다. 분석 결과들이. 그래서 정부의 모든 규제가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에게로의 소득 재분배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정부 규제를 하지 말아야 되냐? 오히려 그냥 시장을 자유로 맡겨두면 정부 규제를 할 때보다 더 잘 될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규제 정책을 한다는 것은 규제되지 않은 시장에 의해 결정된 자원 배분은 법을 통해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데올로기가 있다 이거죠. 이런 이데올로기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은 최저임금 이런 것들 다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경제적으로 어떤 것으로 얻어낼 수 있는 통찰이 아니라 제도적인 역사적인 어떤 그런 맥락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요 정부 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정부 규제가 규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한정짓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반대 논거로 내세웁니다만은 정부가 좀 더 호혜적이고 더 나은 분배 정책 또는 소득 재분배 정책 이런 것들을 위반한다면 규제는 사회의 멸망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 책 읽기 20분에서는 복지국가의 정치학 제2장을 읽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정책적 차이가 큰데 그런 정말로 그러한 것인지 그것을 살펴봤고 그리고 그런 소득 재분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 3장을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